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평안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하루였던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할 것뿐인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이야기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내 마음 찬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파도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마음을 흔드는 일들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때로는 그 파도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죠.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제자들은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했네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와 바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문제를 바라보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맞아요. 생각할수록 더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걱정이었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게 마치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이미 다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혼자 생각하다 보면 더 깊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제자들도 결국 외치게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절박한 고백이죠. 우리가 정말 흔들릴 때 누구를 찾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 그게 진짜 믿음이네요.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이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있으실까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 풍랑 속의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배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의 기도와도 닮아 있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진짜 외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 거 맞나요? 함께 하시나요?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자리를 떠나신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잠들어 계셨지만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결국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나를 아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니요.
이제 같은 바다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결국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선이 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즉시라는 말이 참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깊이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폭풍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또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한 문장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네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폭풍, 또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한마디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는 고백으로 찬송과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들으며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때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에 아무 말도 없이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정확한 때에 맞춰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내 맘 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주 오셔서 세상을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서멸 형제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무엇이 오래 남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또 목사님께서 그 여자친구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가 은혜가 많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왜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우리의 뭔가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참 많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네가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한 체험이다. 너희가 떡으로 진정 채우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한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의의를 말씀을 듣고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뭐 사무엘 형제님의 그런 반응은 너무 자연스럽고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도 감탄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여인 보고는 엄청난 감탄을 하잖아요.
네.
네. 그거 보면, 사무엘 형제님도, 여자친구 얘기할 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게, 나쁘다기 보다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은혜롭네.
감사합니다. 저희 갈비때를, 제가 간구하며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볼까요?
네, 지난주 광야 학교 제60문의 네 번째 주제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의는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그 의의는 우리가 누구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루신 보상,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형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의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뭐냐? 그래, 그 의의는 뭘 하셨길래 그리스도의 의의라고 해? 뭔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율법에 굴복하셨고 가난, 수욕과 연약함과 고난, 죽으심 등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행하시고 당한 모든 일, 즉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광을 입으시기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의는 이런 낮아짐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종하신 데에는 단순한 순종만이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는 요소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 요소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라는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에 거룩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일단 이것부터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성은 거룩하지 않죠. 부패해서 태어나니까. 그리고 제가 의로움과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이성적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였고 답은 이성적 피조물의 경우는 천사들처럼 율법에 본래적으로 일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였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였는데요.
네. 답으로 사람은 죄인이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였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가능성은 있어요. 이것밖에 없긴 하지만.
네.
자, 마지막으로 이성적 피조물이 뭐 천사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울 수 있느냐?
답은 어때요? 절대 그럴 수 없다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 아, 그럼 그리스도 인성을 지니지 않으셨냐. 아, 사람은 이성적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며. 아, 그럼 그분이 순종을 한 것도 공로가 될 수 없잖아. 왜 그분 진짜로 사람이셨으니까. 네. 자, 이런 질문을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의로움이 이제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맞다면. 자. 어떻게 대답하면 되나요?
네, 한마디로는 그분의 위엄 때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첨가시킨다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도 공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순종이 그렇죠. 공로가 되는 것은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그 위엄 때문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비록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그분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고 그 공로 덕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주제를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 외부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지? 라는 거였어요.
우선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작용의 두 가지가 있죠? 네, 어떤 일들이 작용에는, 있어야 돼요? 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보상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 의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네.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죠. 믿는 자만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칭의는 두 가지 작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첫 번째 작용을 의의 전가라고 전가.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의의 전가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소용이 되도록 하시며
네.
그것을 근거로 마치 우리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또는 최소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보상된 것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참 너무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존재로 바라보신다.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 다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데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죄도 모르시고
네.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효과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게 너무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표현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의의 정가가 먼저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의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 건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또 의의 정가가 있어야지 또 우리가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되기는 하나 믿음이든 의의 정가든 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간단히 말하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없고 지난주 말씀을 봤지만 무익한 종이고
맞습니다.
다 잘한 다음에도 그것밖에 할 수 없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오직 감사, 찬양, 영광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번 주도 59문과 60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9문 질문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대는 지금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답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또한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0문 질문 그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거슬러 극심한 죄를 범하였고 그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여전히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을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베푸시고 전가시키셔서 마치 내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스스로 이행한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마음으로 그런 은덕들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요. 앞에서 지난주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봤는데 다섯 번째 주제를 하다 마쳤어요.
네.
계속해서 살펴보죠. 다섯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 외부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느냐 하는 거였어요. 자, 지난주 복습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는 전가,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다. 네, 그걸 살펴봤죠.
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거든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네, 먼저는 다른 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터무니없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섯 번째 질문이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보상이란 우리 외부의 것인데 왜 남에게 내게 돼? 그럴 수 없잖아. 이런 의심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먼저 주시기로 하셨어.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 일단 가능하네.
네.
그렇게 막 억지로 따져 물으면 안 되겠다.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있습니다.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는 그 의는 단순히 다른 분의 의가 아니라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네. 그 의가 발견되는 주체, 그 의는 본래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시고 와, 너도 의로운 자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또 그 다음으로는 전가라는 말이 의미상 적용만큼 포괄적이지는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전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관계되어 사용되는데 반해 적용은 우리와도 또 관계되어서 사용되니까요.
네, 그렇죠. 자, 세 번째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방식과
네.
우리가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전가를 통해 적용시키시고
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또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적용시키니까요.
네. 자, 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롭다 하심이란 율법적 의미가 아니고 복음적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의 특징들을 주입시킴으로써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들을 의로운 자로 간주함으로써 그의 죄책에서 사면시키시고 그에게 형벌을 주지 않는, 쉽게 말해 다른 분의 보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의 의는 율법적인 의,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의로워질 수 있죠.
네.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 그러면서도 창조된 의에는 천사들, 또 타락전 아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의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그것이 네. 그런 존재가 있었느냐? 있었고 가능해요.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한 스스로 이루는 율법적 의가 아니라 복음적 의,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 의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마지막 결론과 관련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성경이 사무령제님이 말한 바로 그런 의미로 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한다는 겁니다. 먼저 구약을 볼까요? 그러니까 의롭다 그랬을 때 복음적 의로움의 의미로 하는 거지 율법적 의미, 네가 다 잘했으니까 그래 의로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건데 한번 구약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7절, 잠언 17장 15절.
네, 출애굽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는 무죄한 자나 의로운 자나 실제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죄하다고 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의로운 자란 바로 그런 자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완벽히 산 사람이네.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잠언서 말씀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네.
예, 여기서도 역시 의인 역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의인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부분을 속으로는 이렇게 읽겠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아멘.
성경의 의인은 그러니까 뭐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더라. 와, 노아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네. 그게 아니라
그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구나. 알 수 있죠. 노아가 그렇지 않다는 건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보면 뭐 금방 알 수 있죠. 구약을 살펴봤고요. 신약도 의롭다, 의인이다 할 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5절을 볼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옳다, 즉 의롭다. 의롭게 여기다라는 의미다, 의미네요.
그렇죠. 옳다. 완전히 잘 살았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신약 성경은 의로움이라는 의미와 관련해 사실 대부분 그냥 아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가 의로운 자니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뭐 의롭다고 해 주신 이렇게 그냥 아예 풀어서 써요. 의인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복음 18장 14절, 로마서 4장 5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60문의 다섯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의 외부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는가를 잘 살펴봤고요. 여섯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보상이 왜 우리의 것이 되는가, 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보상을 우리에게 의로 전가시키는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생각해보죠. 에베소서 1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상,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까닭은 말씀에서처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덕분 때문입니다.
그렇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은혜에 이르도록 영원전부터 예정하셨어요.
맞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택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그 때에 이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하셨죠. 전가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쟤 뭔가 선할 가능성이 있는데 쟤 뭔가 거룩함의 씨앗이 조금 있어. 그걸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 그래 의롭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유일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네,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심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 속에 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다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와 모순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안에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네, 혹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킨 결과뿐이고요.
네, 혹시 선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되고 나니 나도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글쎄요. 앞에서도 다뤘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로우심 덕분 아닐까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원인이다. 그렇죠?
잠시만요, 목사님.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원인일 듯 한데요.
그래요. 예, 잘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스도의 보상, 우리의 믿음, 그렇게 세 가지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원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칭의 근원적 원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상은 형식적 원인, 또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그 믿음은 수단적 원인. 자, 이렇게 근원적 원인, 형식적 원인, 수단적 원인.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것은 각각 다른 의미였다라는 거네요.
의미가 다릅니다. 이걸 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한 가지만 말해볼까요? 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네.
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 자, 그런데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믿음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일에 필요하지만 그것은 수단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뭐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죠.
네.
예.
그러면 목사님,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라고 말하면 틀리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4장 5절을 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나는 믿고 의롭게 되어서 이렇게 말해도 되네. 조금 헷갈리죠.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
네, 아무런 조건을. 왜냐하면 믿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는 수단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위해 내미는 우리의 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먹거나 마셔야지 배부르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약이나 떡이나 포도주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네. 되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무시한 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59문, 60문을 마쳤습니다. 61문으로 넘어가죠. 조금 하고서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1문 질문. 그대는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은요.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상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의의를 받아 나의 것으로 삼는 데에는 오로지 믿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지금 뭐 계속 해온 그대로 앞에 질문과 답이 그 다음 질문과 답에 이제 출발점이 되고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60문에서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 것에 관해 마무리를 짓고 나니까 61문에서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느냐. 이제 네. 그것을 살펴보는데. 왜 그래요? 사무령진 왜 그래요? 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직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네요.
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 이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은 아 내가 믿었어 내가 믿었어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표현이긴 하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라는 것은 나는 나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구원받았어를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 모든 행위들은 이제 배제됩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우리가 어떤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 자체도 우리의 덕이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쟤는 못 믿어서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믿음을 덕, 뭐 공로, 행위로 본다면 그 믿음도 배제돼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지, 그 얘기가 바로 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하나의 덕이나 행위로 봤을 경우를 말하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조건 하에서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면 아, 그것은 틀린 말이지 뭐.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구원받았지 어떻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걸까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그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또는 깨닫는 것 그 자체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수단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단적 원인. 배부르고 싶어요. 이 사람 빨리 밥 먹어야지 살아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밥이죠.
네.
그런데 이왕이면 숟가락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또 사용할 수 있는 손이나 이런 게 건강하다면 좋겠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공로처럼 대단히 여기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61문 그대는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나눠보실까요?
네, 참으로 구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희를 점점 더 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점점 작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의 공로, 그 보상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수단을 어쩌면 우선시하고 그 수단을 나의 도구나 나의 뭔가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조차도 내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우선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혹은 내가 그 수단으로 사용해서 갈 만한 그 도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점점 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왜 믿음이 없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나 봐. 내가 문제가 많아.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알아간 그리스도께 마땅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도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거나 크게 해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교리를 통해 잘 알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유익인 거죠.
그래서 예. 율법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안에서 즐겁게